욕기 그러면 고난의 책,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책이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장, 2장만 보면 야, 이 욥이라는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꺼번에 열 자녀를 다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었을 때도 욥의 고백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욥기 1장 21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또 그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시오 라고 이렇게 말할 때도 어리석은 여자 같도다 말하면서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화를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겠느냐 하고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2장 10절에서도 또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야,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죠. 그런데 3장에 와서 아, 욥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 흔히 이제 이렇게 제목을 외울 때에 3장, 이 욥기 3장을 탄식 라면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탄식 라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계속 그리 했더라면 그 욥이 그냥 내가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계속 그런 아쉬운 그 탄식을 하는 내용이 그냥 3장 내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랬지 안 했더라면 하고 차라리 자기 부모가 자기를 잉태하지 아니었더라면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할 정도로 이 욥의 고난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욥의 고난이 그냥 며칠만에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몇 개월 계속 되니까 이 지금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쳤지만 결국은 그 이해할 수가 없는 욥의 탄식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욥기 7장 3절을 보면 이 고통의 세월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 그 지금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라고 이렇게 표현됐어요. 여러 달째. 그러니까 수개월째 이 고통의 세월 속에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어떤 한두 사건은 아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겠지. 뜻이 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수개월째 계속되는 그 고통 그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 도대체 하나님 왜 이래요? 라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아, 욥도 연약한 인생이구나. 우리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결국은 계속되는 그 고난의 세월 앞에서 자기 이 욥이 입을 열어서 했던 첫 마디는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라고 오늘 3장 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러면서 자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고 계속 아쉬운 발언하죠. 그랬더라면 그 말 속에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아온 이 자신의 삶 가운데 불어닥친 아주 참혹한 이 현실을 끝내 해석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겠지. 뭐 이런 고백도 있었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그 현실 앞에서 이 당혹감과 허무함이 생일을 저주하는 것으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말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그랬더라면 탄식은 했을지언정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고 싶은 그런 몸부림이 이 탄식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욥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그 욥의 그 탄식 속에 비춰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살짝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이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그 반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계신다,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빛을 비추고 계신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차라리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말 속에는 하나님이 위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계시고 또한 빛을 비추고 계신다. 자, 그 뒤에 20절 보니까 우리 읽진 않았지만 20절에 그렇게 돼서,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고난당한 자에게 빛을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요번 그 탄식 속에서 하나님을 지금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23절에서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 결국은 욥이 그 고통 속에서 찾아가는 하나님은 그 아득한 세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빛을 주시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위에서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몸부림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욥은 이 자신이 태어난 이 날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이 태어나야 했다면 차라리 사생아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라는 그런 탄식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렸을 때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살아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구나 하고, 예, 그런 그렇게 예, 엄청난 그 고통 속에서 죽음 현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불의와 불평등이 있는 이상향이 될 정도로, 그냥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을, 그때 죽었더라면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인데, 그때 살아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셔서 내가 이런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구나 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죠. 어찌 욥만 그러겠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십시오. 엘리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역자들, 정말 불의 대결을 통해서 그렇게 했던 엘리야도 차라리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모세가 계속되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그리고 지도력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 차라리 자기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 모세도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지도자, 엘리야 같은 불의 사자, 기도의 능력자들도 하나님 차라리 자기 생명을 취하여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그리고 끊임없이 선교의 도전, 전도의 도전을 가지고 계속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이 바울이 그런 고민 속에서 찾아가는 자기가 살 이유를 어떻게 찾아가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20절에서 24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자, 21절. 나의 21절 떼어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사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무엇을 택해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23절. 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은 이렇게 고상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그런 표현이거든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아니 바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차라리 나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고 간절한 소망을 그렇게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기는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도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데려가지 않냐 하시고 내 생명을 남겨두었다. 자기가 지금 존재할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모세도 그랬었고 엘리야도 그랬었고 오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탄식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아니 어쩔 수 없이 태어났다면 사생아로 그냥 그 어렸을 때에 엄마의 젖을 빨지 못하고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몸부림 속에서 욥이 사실은 뭘 발견하고 잤냐면 살아야 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그 고통 속에서 이 욥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다윗도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그냥 쉬운 고백 같지만 다윗도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나중에 발견한 게 그것입니다. 아, 이 고난을 주신 이유 계속해서 그냥 갈망하고 마치 사슴이 시냇 문을 찾게 갈구방 같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던 이 다윗이 발견한 것은 아, 이 고난 통해서 주님이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하셨구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결국은 배우게 하셨구나 하는 이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설령 내게 그런 고난이 온다면 나는 욥처럼 그래 나도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냐고 내 생일 저주하지 않냐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면서 견딜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계속되는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 견딜 수 없어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이 욥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내가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든지 욥에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믿음이 좋았고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릴 만큼 그렇게 예배에 열중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욥이지만 애매한 고난,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죄가 없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못한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 애매한 그 까닭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금같이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23장에 보면 정말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이 그냥 보통 내 삶에 살았더라면 그 깊이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닫지 못했을 것인데 다니엘 기도회 때 나오는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그 삶 속에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경험하고 나서 느껴진 하나님, 발견된 하나님, 그리고 자기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 쉽지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들 또한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고난의 세월을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하며 울부짖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느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힘든가? 고난이 있느냐? 정말 고통스러운 밤을 지내고 있느냐? 그러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으실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어요. 어떤 고통보다도 그 십자가의 고통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그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사실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그래도 무슨 천이라도 두르고 있죠. 원래는 그냥 온전히 다 벗긴 몸으로 모든 사람 앞에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그러세요. 그러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에게 말로 알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때로는 우리 삶 속에 많은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정말 부끄러움도 당하고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세월이 있을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하나님 그 탄식 속에서 내 고통의 세월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통의 세월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고 지금 몸부림치면서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거기에는 하나님 향한 막 원망 불평이 아닙니다. 막 자기 삶을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몸부림이 엿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 삶의 목적, 삶의 비전을 따라서 온전히 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치 않냐는 환난과 고난을 주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신학, 하나님을 찾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월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그리고 내 삶의 비전이 무엇인가, 그리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찾으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위에서 보시고 계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덮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